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55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약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고도 200km를 유지한 채 동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어 오전 6시 17분쯤 미사일로 추정되는 항적이 추가로 레이더망에 포착됐다가 고도 17km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며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한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종료일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14년 3월 26일 이후 2년 만입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어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지역을 사실상 연방자치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쿠르드족 관리 200여 명은 최근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주 르메일란 지역에 모여 회의를 열고 연방제 자치정부 추진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쿠르드족은 이날 인터넷에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민주주의 시리아는 공존과 형제관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측 모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미군의 지원 아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지상전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시리아 등을 탈출한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보내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연합은 그리스에서 망명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한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보내게 됩니다. 반면 자격이 되는 수만 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미 3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터키는 이번 합의로 유럽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앞으로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 문제와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 논의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전쟁과 기근, 테러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서의 주요 전투 활동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군 대변인은 어제 AP통신에 예멘 정부군을 위한 연합군의 공중 지원과 예멘군 육성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연합군의 목표는 예멘 전역에서 테러에 맞서 싸우고 법과 질서를 집행할 수 있는 육군과 보안군을 갖춘 강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은 지난 1년간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공습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연합군은 그러나 이제 소규모 병력만이 남아 예멘군 병사들에 대한 훈련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사우디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예멘 사태의 정치적 해결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인접국 니제리에서 무장괴한들이 보안군을 공격해 경찰관 3명이 숨졌습니다. 니제르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오토바이와 트럭을 탄 무장괴한들이 국경 지역의 보안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제르에서는 하루 전에도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방위군 병사 3명이 부상했으며 군당국은 공격범 5명을 사살했습니다. 니제르 당국은 이들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 소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역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질병치료차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최고법원은 지난 16일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두바이로 향했으며 해외에서 자신이 10년간 알아왔다고 밝힌 질병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치료를 마친 뒤 파키스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중거리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등은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북한 정부와 집권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this will apply additional pressure not jus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also to the ruling elite in North Korea.
한국, 일본, 타이완 등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중요하다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핵능력 고도화 시험을 지시한 데 따라 시험 발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새벽 5시 55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약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고도 200km를 유지했고 동해상에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아침 6시 17분쯤 미사일로 추정되는 항적이 추가로 레이더망에 포착됐다가 고도 17km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한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종료일에 맞춰 감행됐고 지난 10일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발사한 겁니다. 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14년 3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한 것은 핵탄두를 소형화, 규격화한 데 성공했다는 주장에 이어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노동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이 700kg 정도에서 핵탄두를 소형화한다면 탑재가 가능합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척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험 발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우리 이제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1300km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물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핵미사일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예를 들면 다양한 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거나 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했죠. 그때 수준은 핵미사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핵전투라고 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다 더 이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그것을 보다 더 현실화시켜 나간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정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노동미사일이라면 실제 날아간 거리가 최대 사거리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발사 각도를 높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 때 발생하는 열이나 진동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동미사일로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핵탄두 폭발 실험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탄두에 핵물질을 뺀 기폭장치만 설치하고 탄두 폭발 실험을 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발사가 핵탄두 폭발 실험이었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한 것으로 선전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압력,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엇갈린 관측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중대한 위협 행위라며 군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북한이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감시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를 봤다면서 한반도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갖고 있다며 역내 동맹국, 동방국들과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북한의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행동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보리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전방위적 압박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안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 모든 관련 국가가 한반도 긴장 상황이 더욱 상승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이 개발 중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이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지난 1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M-SAM으로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모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M-SAM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첫 시험이 성공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다만 이번 요격 실험이 정식 시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탄도미사일 요격용 M-SAM의 운용 적합성을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즈 고테밀러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해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을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로즈 고테멜러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와 다자제재 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테멜러 차관은 17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은 과거 어떠한 대북 제재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ave the potential to have greater leverage than we've been able to have in the past. So I do think that we are in a better place.
고테멜러 차관은 북한의 선박과 철도 운송을 상당히 제한하고 특권층이 사용하는 사치품의 반입을 막는 새로운 결의안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느냐 여부라며 미국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테멜러 차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은 미국의 단독 제재와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gone beyond using things lik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building up other capacity. For example,
고테멜러 차관은 미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통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테멜러 차관은 그러나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리에서 설명하겠다며 오랫동안 이 문제를 긴밀히 주시해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미 국무부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과거 결의안들의 예외 조항이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철저하게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두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의 특권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t only by the United States, but by bringing all of our diplomatic strength to bear to get other nations.
컨트리맨 차관보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미국의 모든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을 미중 간 완충지대라는 인식에서 북한을 중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주한미군이 아닌 북한의 핵탄두와 이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라는 인식이 중국 국민들과 중국 정부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고테멜러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유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O 산하 국제감시제도 IMS가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몇 시간 안에 추적하고 분석 내용을 국제사회에 공유했다며 과거에 비해 핵실험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없었던 강력한 조치들이 담겨 있어 파급 효과가 주목됩니다. 천일교 기자와 함께 새 행정명령과 재무부의 추가 제재 내용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한 목적과 근거는 뭡니까?
네, 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행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새 행정명령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270호와 미국 의회가 채택한 2016 대북 제재 강화법 이행을 위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새 행정명령의 특징을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 정권의 돈줄과 또 인권 개선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돈줄에 제재를 가해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정부나 노동당 관리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특징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명시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야별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핵과 미사일 개발의 핵심 돈줄인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기관이 표적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언제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입원인 광물 거래와 관련해서 나라 안팎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올라서 자산이 동결된 사람들을 물리적,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들은 북한 관리들뿐 아니라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들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리 보이콧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나 노동당 혹은 그 모든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책임자들 그리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검열기관 책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도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가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는데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선전선동부 제재는 미 의회가 채택한 2016 대북제재 강화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법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과 언론 검열, 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 여부 등을 검토해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노동당이 주민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전선동부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선전선동부가 매달 지침을 하다라면 모든 매체가 이 지침을 받들어서 반드시 보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는 또 선전선동부가 북한의 모든 신문과 방송을 검열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전선동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전선동부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배경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인 톰 말리 노우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권이 주민들의 눈과 귀, 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나라 안팎의 사정과 진실을 바로 알아야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북한 정권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와 검열의 심장부인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VOA 저희 방송에 통제와 검열의 방화벽이 뚫려 북한 주민들이 바른 소식,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가 어디를 겨냥한 것인지를 북한 주민들이 바로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북한 주민이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와 그 활동들이 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그 밖에도 여러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새 행정명령과 이전 명령에 근거해서요.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겁니다. 대상은 금융과 광물, 검열, 운송 분야 종사자나 단체입니다. 개인은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이집트에 있는 리원호,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조용철입니다. 이들 두 명 모두 조선광업개발회사의 사업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장비의 주력 수출업체로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광산업체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싱왕 경제무역총회사와 조선외국기술무역센터가 올랐는데요. 각각 인민무력부와 특수무기연구 등 군사활동에 연루되어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정부가 광물 수출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돈줄로 삼고 있다면서 특히 노예 같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해 해외에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런 광물 수출을 통해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끝으로 새 행정명령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도 관심사인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어떤 분야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의 향후 태도에 따라 제재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제재 이행 여부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새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재무부의 추가 제재 대상에 대해 천일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 집권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is will apply additional pressure, not jus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also to the ruling elite in North Korea.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 집권층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부의 부도덕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미국 정부는 제재의 영향이 북한 집권층에게 극대화되는 방안들을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대북 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효과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신의지와 접한 중국 단둥의 상인들은 대북 제재 내용이 모호하다는 불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가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단둥의 무역업자들이 최근 발효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정한 교역 금지 품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불만을 나타낸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16일자 영문판에서 단둥 현지 취재 내용을 소개하면서 단둥 무역업자들 사이에 자신들이 북한에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민생용을 제외한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제재안은 또 항공유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옌벤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의 진치양희 소장은 중국 정부가 북한과 교역이 금지되는 사례를 자세하게 분류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제재안이 규정한 것처럼 어떤 것이 민생용으로 교역이 허가되고 또 어떤 것이 민생용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거래가 금지되는지 아직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진 소장은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환구시보에 밝혔습니다. 단둥에서 의류를 취급하는 한 무역회사 관계자는 이 신문에 현지 사업체들이 그동안 경기 불황 탓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나온 대북 제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둥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트럭 운전자들은 지난 2주 동안 물동량이 조금 줄었다고 환구시보에 전했습니다. 또 검색이 엄격해져 세관을 통과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오래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날 보도에서 정치적 이유로 황량해진 단둥의 분위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7년 전 북한과의 경제협력 특수를 겨냥해 단둥 신시가지가 들어섰지만 당초 전망과는 달리 이 구역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단둥 현지 언론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며 단둥에 대한 투자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가 단둥을 제2의 셴젠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을 품고 단둥으로 몰려왔습니다. 중국 셴젠은 지난 1980년대 중국 정부의 경제 자유화 조처로 크게 번성한 지역입니다. 보도는 단둥 지역 정부가 그동안 학교와 병원을 짓고 정부 청사를 이전하는 조처를 통해 외부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단둥 경제에 중요한 북한과의 경협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단둥은 북중교역의 70%가 이루어지고 무역회사 약 500여 개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환구시보는 중국과의 경협에 적극적이었던 북한의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거의 모든 사업이 중단됐고 이 사업들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둥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속속 철수했고 북한과 중국이 세운 호시무역구도 텅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단둥 상황을 북중관계의 시금석으로 표현하면서 현지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은 북한과 관련된 상황이 나아지면 단둥의 사정이 훨씬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대단하지 않다고 미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억류 중인 미 대학생에게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북한 정권의 무책임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17일 국방예산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이날 서면보고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점증하는 사이버 능력과 악성 사이버 공격수단의 활용이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특히 북한 수뇌부의 특성을 불투명하고 적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특수전 병력과 장사정포 등으로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은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또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수집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의 현 사이버 능력은 그리 대단하지 않으며 취약한 방어망에만 상당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그러나 북한의 비대칭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이버 능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덤포드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최근 억류 중인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게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건 북한 정권의 전적으로 무책임한 지도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 think it's just a reflection of the absolutely irresponsible leadership in North Korea and it exposes the regime to
북한 정권의 기존 행태로 볼 때 이는 그리 새삼스러운 게 아니란 지적입니다. 한편 애스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면 보고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미국은 본토를 방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아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하지만 주한미군은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날마다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중요하다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북한 핵 등 다양한 안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핵무장에 견줄 수 있는 안보 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영국인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 소장이 17일 워싱턴에서 자신이 져서 아시아의 잠재적 핵 보유국들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츠패트릭 소장은 한국과 일본, 타이완 3국을 잠재적 핵 보유 가능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이 핵 무장을 막으려면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credibility of America's deterrence is the key. And I think that's going to remain strong but right at the end.
피츠패트릭 소장은 이들 세 나라가 핵 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어지러운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핵 무장에 대한 시도나 이에 대한 잠재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핵 무장론에 회의적이고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의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나 언론 등에서 핵 보유 주장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런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한국인들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거듭 주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한과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등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경계했습니다.
If Donald Trump continues to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American deterrence, it could be the biggest.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미국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면 자칫 동북아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을 의존할 수 없도록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동북아 국가들이 핵 무장 방지를 위해 확장 억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When Ukraine lost Crimea and the United States watched this happen.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병합됐을 때 미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당시 사태를 계기로 유럽이 바라보는 미국의 안전보장론이 어땠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 지역에서 안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줬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며 동북아 국가들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과 무기 감축을 담당하는 부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지난달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이 원자력 협력 제공 중단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23기의 폐기와 미한 동맹의 심각한 손상, 북한의 더 큰 위협을 불러오는 등 엄청난 실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2주년과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때맞춰 탈북자들이 전 세계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들이 최근 국제무대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경호원 출신의 탈북자 이영국 씨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동안 북한 독재자는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지휘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Kim Jong-un is brought to the ICC, then this news will be spread out around the North Korea.
이 씨는 통역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이 ICC에 회부되면 이 사실이 북한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위관리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강미진 씨는 영국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 그룹이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국가에서마저도 이런 차별을 주고 기본 인권,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기초적인 것도 보상이 안 되는 게 북한 여성들이잖아요.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의 탈북자 장진성 씨는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수령주의를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상대할 때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 수용자 출신 탈북자들로 조직된 단체인 NK워치는 지난 14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회의에서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NK워치의 김가영 국제국장의 말입니다.
The situation faced by these women defectors when they a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is particularly grave because they become an easy target.
탈북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쉽게 북한 공안 요원들의 성희롱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탈북 여성들의 사례를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지난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로 열린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도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과 해외에 파견돼 강제노동에 시달린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란 제목의 자서전으로 유명한 탈북자 이현서 씨 등 탈북 여성들은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60차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연례 총회에 참석해 북한 여성들의 실태를 증언합니다. 이들은 중국 내 북한 여성 인신매매 문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여성 수감자 문제 그리고 북한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혜 씨는 오는 20일 미 하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내에서 저항되고 있는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와 가족 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요덕 15호 관리소 출신의 정광일 씨는 캐나다에서 북한 실태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오는 19일부터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캐나다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캐나다인들이 북한에 외부 세계 정보를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사망자 10명 가운데 3명은 환경 요인으로 인해 숨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사망한 사람의 31%는 호흡기 질환이나 설사병, 암, 심장질환 등 환경 요인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발표한 건강한 환경을 통한 질병 예방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 북한에서 환경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만 4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 화학물질 노출, 자외선 노출, 지역사회 소음, 기후변화, 스트레스 등을 환경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전염성, 비전염성 관련 질환,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집계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에서 환경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84%인 58,899명은 암이나 신경질환, 백내장,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등 비전염성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2%인 8,726명은 교통사고나 익사, 화재,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2,821명은 호흡기 감염 질환이나 식수 오염에서 비롯된 설사병 관련 질환, 비형 간염, 결핵 등 전염성, 기생충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환경 요인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전 세계 197개 나라 가운데 라오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전체 사망자 대비 환경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라오스 32%, 북한 31%, 중국 30%, 인도 30%, 니제르 28% 순이었습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환경 요인 원인 사망자 수는 총 3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4%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과 인도는 대기 오염이 가장 큰 문제였고 북한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오염된 식수, 상하수도 미비 등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 전 세계적으로는 사망자의 23%에 해당하는 약 1,260만 명이 환경 요인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뇌졸중이 250만 명, 허혈성 심장질환이 230만 명, 불의의 사고 170만 명, 암 170만 명, 만성호흡기 질환 140만 명, 설사 관련 질환 84만 6천 명 순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세 미만 어린이와 50세에서 75세 사이 성인이 환경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이 매년 환경요인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나 설사병으로, 50에서 75세 미만 성인 490만 명이 비전염성 질환과 부상으로 숨진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며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부분의 환경오염이 상업활동으로 초래된다며 에너지, 교통, 농업, 산업 분야의 개선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남녀로 상징화해 이들의 사랑을 소재로 다룬 연극이 서울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극본을 쓴 프랑스 작가는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두 코리아의 통일이란 연극 제목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시 연결돼서 아주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
아, 그래. 그랬었구나.
사랑과 이별, 돈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단막극 17편으로 이뤄진 연극 두 코리아의 통일은 서로 이질적인 남녀를 남과 북으로 상징화해 표현합니다. 이 작품은 2009년 창단 이후 매년 동시대 불어권 희곡을 번역해 한국에 소개하는 극단 프랑크포니의 신작인데요. 결혼식 날 드러난 신랑과 세 자매의 비밀, 학부모의 뒤틀린 자식 사랑과 교사의 학생 사랑, 부부의 사랑과 또 동성 간 우정과 사랑 등 일상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랑의 형태가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임혜경 프랑크폰이 대표입니다.
이 조엘 포그바의 2013년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작이죠. 그래서 작년에 2015년에 또 새로운 작품을 발표를 하셨지만 저희로서는 2013년도에 아주 최근의 작품을 발빠르게 번역해서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는 작품입니다. 이데올로기 어떤 부분,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석보다는 우리 인구 보편적인 우리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의 문제를 그 다음에 또 인간과의 어떤 관계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탐구를 하고 있는 아주 예리한 어떤 현대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의 주제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혼에서는 결혼식장으로 입장하려던 신랑이 신부의 자매들과 나눈 비밀스러운 애정 행각이 들통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산다면 내가 받을 고통에 대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거야. 너 크리스티안 좋아하는 거야? 어! 미치도록! 그럼 이 사람이 날 좋아해? 미치도록! 난 알아, 그걸 느껴!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근데 오늘 그 얘기라는 거야? 너 지금 우리 골탕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참아보려고 애써서 정말이야! 근데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또 사랑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 사랑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걔가 울고 있어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요. 제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 좋겠죠.
예?
걔를 진정시키려고 그랬겠죠.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악몽과 침대, 오줌싸들과 친구들과 힘든 관계 때문에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었고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요. 아,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청소는 잘못된 사랑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이야. 지금같진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이가 지금같지 않을 때 우리 합치게 될 거라는 걸 난 잘 알아. 아 그래서 별거 해가지고 이혼하고 6개월 1년 걸려도 난 아무 상관없어. 나의 파트리스 그 사람한테도 내가 큰 사랑이라는 걸 난 알아.
너 우리한테 그 사람 못 견디겠다고 했잖아.
이번 두 코리아의 통일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해 진행 중인 한불 상호 교류의 해 공식 인증 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을 쓴 프랑스의 작가 조엘 폼무라는 남과 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 상봉할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인상 깊게 보고 두 코리아의 통일이라는 제목을 생각해냈습니다. 한국이 통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사랑에 대입한 건데요. 까띠 라뱅 상임 연출가는 어느 나라든 사랑이 존재하는 만큼 각 장면이 한국 사회와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l choisit des thèmes qui sont assez internationaux puisqu'on choisit l'amour cette fois-ci.
자, 이 작가는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보편적인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장 보편적인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인 다역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배우들의 어려움이 많은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만큼 배우들도 이번 작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배우 성여진, 김시영 씨입니다.
번역극이 모든 번역극이 다 뭐 우리나라 창작극처럼 대사들이 입에 착착 감기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품 그 두 코리아의 통일은 그 각 에피소드마다 사랑이라는 걸 주제로 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게 뭐 사랑의 아픔, 갈등, 위로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서 뭐 대사를 소화하고 그러는데 큰 뭐 어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프랑스 작품을 무대 게임을 통해서 접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밀도가 있고 텍스트 안에 밀도와 뭐 깊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물론 더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그런 걸 내가 갖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 아이 때도 좋았고 무대 게임도 좋았고 이번엔 사실 좀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배우들도 많고 많아서 좀 살짝 염려스러웠지만 워낙 까띠라뱀 선생님이나 이면 선생님이나 워낙 좋으신 분들이고 또 배우진들, 스태프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진짜 출연진이나 스태프들이 너무 좋아서 즐겁게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연극 두 코리아의 통일은 오는 4월 3일까지 서울 대학로 미마지 아트센터 눈빛 극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일본 문부 과학성이 오늘 발표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발표, 한국 정부가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이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27개 교과서 등 총 35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오늘 검정을 통과했다고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강력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라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때마다 이 항의가 반복되는 양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에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 때도 배쇼고로 일본 주한 일본 대사가 외교부로 조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까지 관련 내용이 그대로 기술되면서 그동안 계속해온 그 한국 정부의 항의 등의 조치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 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외교부로 조치된 스즈키 총괄공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면서도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일본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런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한국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의 양국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2년 검정 때는 그 53.8%, 39개 교과서 가운데 21종의 교과서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7.1% 교과서로 확대됐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뭐 관동 대지진, 3.1운동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이고요.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미즈 서원이 발행하는 교과서 신청본. 애초에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 현에 속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서술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문부과학성의 지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서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수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 요령과 고교 교과서 검정 기준을 정해서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주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고 재판소 판결을 기술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양국의 합의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였던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새 교과서에는 지난해 말 한일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검정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내용은 역사교과서와 현대사회교과서, 정치경제교과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과서에 군의 관여, 위안부 강제모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교과서에는 일본군의 연행대라는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 이런 표현으로 바꿨다고 하고요. 또 다른 교과서에는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것을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주체를 좀 모호하게 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전후 보상에 대해서는 각국과 조약으로 해결됐으며 개인에 대한 보상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 사회 반발도 예상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먼저 독도의 행정구역인 그 경상북도에서 강한 항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기술을 중단하고 그 교과서를 폐기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초중학교 교과서에 이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것, 미래 세대의 영토 분쟁에 불씨를 만들려는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 불어온다는 꽃바람 소식 들어보죠. 부산에 하얀 목련꽃이 활짝 피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아직 겨울과 봄을 오가는 간절기 상황인데 역시 남쪽은 봄 기운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와 일부 남도 지역에서 불어오는 봄꽃 소식에 이번에는 부산과 포항, 또 전라남도 신안에서 하얀 목련이 꽃망울을 열었다 이런 소식인데요. 지난 며칠 낮 기온이 18도에서 20도 정도를 오르내렸던 지역들, 예, 목련이 커다란 꽃잎을 열어서 화산 봄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고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 봄 구경을 나설 한국 사람들이 많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봄꽃 축제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 노란 유채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유채꽃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려고 육지 사람들이 비행기도 타고 여객선도 타고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꽃 축제 육지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매화꽃이 활짝 핀 전라남도 광양, 구례, 경상남도 하동구는 오늘부터 27일까지 매화축제를 여는데요. 섬진강 사이에 난 남도대교에서 이 양지역이 큰 줄다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호남 화학축제를 겸한 매화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이웃지가 아닌 이 화계 장터에서 봄잔치가 열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인 광양에도 매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타가온 대형 관광버스가 이번 주말에 장사진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해남과 전남 고흥의 매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최대 규모의 46헥타르에 이르는 그 매실농원이 있는 해남에는 14,000여 그루의 매화나무로 엮어진 터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꽃이 만개에서 흩날릴 때면 눈꽃이 내린다고 해서 눈꽃 터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 당연한 요즘입니다.
네.
열흘 뒤에 시작하는 지리산 산수유 축제도 있습니다. 또 왕벚꽃 축제가 남쪽에서 불어올라오는 이 봄바람에 꽃잔치를 계속 열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서울은 봄꽃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남도에서 핀 꽃을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전해드리고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석 중이던 연방대법관 자리에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의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된 메릭 갈랜드 판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